어제 서울 지역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86.2대1이었습니다. 일반 행정직 9급은 경쟁률이 99.9대1이었습니다. 거의 100대1에 육박합니다. 일반 행정 7급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70대1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녹록치 않다는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팍팍하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이 시험에 응시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량진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노량진으로 찾아오는 청년들.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고시원, 창문이 없습니다. 밤낮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야만 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소망과 비전이 조금씩 깎여버립니다. 절망만 늘어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또한 현실의 벽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그런 절망감뿐만 아니라 또 가슴을 옥죄는 것은 뭐냐 하면 밀려드는 외로움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고시원과 고시원 사이 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옆에서 조그만 기침을 하거나 또 연필 사각사각 하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독한 곳, 그곳이 바로 고시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물리적 고시원 속에서 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시원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쉽지 않고 암울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시원 속에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감과 외로움을 쉽게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고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적국의 망명이 실패된 이후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고시원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3000년 전에 고시원이 없었기 때문에 고시원과 비슷한 곳으로 갑니다.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은 외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인적이 다니지 않는 쓸쓸하고 황량한 그리고 그곳에 깊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동굴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좁고 어두운 고시원과 같은 동굴로 숨어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동굴로 숨어든 다윗.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이 있는데 57편 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때요? 억울해요. 억울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동굴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42편 4절에 이 동굴에서 지었던 시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두 개를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 두 개를 허락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외로움 가운데 있던, 억울함 가운데 토로했던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22장 1절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옵니다.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도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반역을 하는 사람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3대를 멸하리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뭐 아들, 손주까지 다 이렇게 멸절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피해서 야간 도주를 다윗의 가족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족들을 품고 부모님을 안전한 모압 땅,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족들을 안전하게 거두어두리고 잘 섬기는 장면이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지만 서자였습니다. 부모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분열되었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봤습니다. 분열된 가정, 깨어진 가정.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집을 떠나고 가출했는데 하나님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목도하고 또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제가 줄여서 롬8:28이라고 합니다. 롬8:28.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 듣고 하나둘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40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하냐? 굉장히 특이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부류가 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사울왕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정치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경제 불균형이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들이 다윗을 찾아서 도망오게 됩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찬가지로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억울하고 아파하고 다윗처럼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아둘람굴로 찾아옵니다. 낯선 도망자들이 아둘람 동굴로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동굴 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400명의 공동체 한 명 한 명 역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굉장히 마음이 원통한데 나 혼자 있으면 이 분을 풀 수가 없어요. 외롭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0명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의식이 생깁니다.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쟤도 억울하고 저 옆에도 억울하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하호호 웃는 현상까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자마자 또 군 얘기를 하는데 군에 가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막 기합을 받고 얼차려를 받고 같은 말이네요. 막 힘든 시간을 막 보냈는데 저 혼자만 그런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 너무 서럽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동기들이 그때 같은 기수 600명이 있었는데요. 600명에서 같이 막 기합을 받고 머리도 받고 막 이렇게 훈련을 험하게 받는데 600명이 같이 받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막 웃는 기합 받으면서 웃는 녀석이 막 생기고 조교가 안 볼 때 옆에 쿡쿡 찌르고 낄낄대면서 누가 웃었어? 그러면 야단 맞으면 옆에서 또 웃고 굉장한 이 그 희열 아닌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그와 비견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런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때 이후로 아둘람 공동체와 10년의 광야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웁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적과 싸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GBS도 합니다. 400명 되니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도 세워졌을 겁니다. 리더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리더 모임도 하자. 토요일날 리더 모임도 했을 것입니다. 큐티 나눔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배 공동체, 삶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거야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공동체가 개인에서 공동체가 서서히 공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이 400명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 살 길 찾아서 자기 발로 아둘람 굴을 향해서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원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에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오셨죠? 몇 번 버스 타고 오시고 또 4호선 타고 숙대 10번 출구에서 나와서 오시고 밑부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유혹을 이기면서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의지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400명의 리더가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변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탄생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은 나중에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다 개국 공신이 됩니다.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예배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곳곳에 적재적소에 이 400명이 다 들어가서 무너져 있던 그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이 400명의 청년들을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들로 변모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이 400명의 아둘람굴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인 조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모인 팀이 교회입니다. 진모임이 교회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431 예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있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혼자서는 너무 억울해서 그 아픔과 눈물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공동체 경험을 토대로 시를 한 편 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아주 짧은 시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시작.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윗이 그 광야에 비참했던 동굴 생활을 회상하며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연대를 통해서 견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이 기름, 향유,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값비싼 향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건 무엇으로 치료해주냐? 공동체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로운 기름처럼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목마른 영혼들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 가운데서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이슬 때문에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그 세속사회에서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했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네 명이서 같이 조모임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팀으로 불러서 팀 모임을 항상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서 갓 제대하고 나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기 시작했고 공동체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누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배, 동기,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헤쳐나갈 수 없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동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났던 청년부는 공동체, 공동체, 항상 공동체,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은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자. 늘 그것이 구호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 빚을 내서 차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교통이 너무 안 좋았어요. 버스가 딱 한 대가 오는데 50분에 한 대씩 왔어요. 그리고 30분을 버스 안 타려면 30분을 공단 사이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매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았던 형님이었는데 차를 샀어요. 그 당시 액센트 작은 소형차를 사서 어떻게 하느냐, 셔틀버스 역할을 한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실어다 나르고 실어다 나르고 실어다 나르고. 근데 그 모습이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영향을 받은 후배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청년부의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면 하나둘씩 하나둘씩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어학연수 기회가 있고 유학의 기회가 있고 또 취업이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임력원으로 리더로 간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우리 후배들을 내가 살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어야 된다. 한두 명이 아니라 선배들이, 그리고 그 아래 선배들이, 그 아래 기수 선배들이 하나 둘씩 모범을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를 하는데 찬양팀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밤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층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기타를 안 챙겼다,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 기타 챙겨야 되겠다 하고 예배실로, 불 꺼진 예배실로 올라갔는데 선배들이 숙소에서 잠을 안 자고 그 자리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그 집회실에 있었던 의자를 다 줄을, 헝클어져 있던 그 예배실 의자를 하나 둘씩 줄을 맞추고 다음날 아침에 후배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난당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많았던, 거칠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포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런저런 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발을 떼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때,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멘토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단맛을 보려거든 공동체의 쓴맛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공동체의 쓴맛이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모인 400명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당했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좁은 동굴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환자들이 득실득실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구가 됐어요. 겨우겨우 밥을 먹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그러다가 밥알을 흘리면 누가 그 사람한테 당신 왜 밥알을 흘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데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교회에 가서 좀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서 봅니다.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죠. 왜요? 교회는 치유받아야 할 환자들이 많은 한계 많은 여전히 한계 많은 공동체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400명의 리더였습니다. 상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픔을 서로 중재해주고 갈등을 중재해주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고슴도치 같은 그들을 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가시가 가슴에 박혔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마리 고고한 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흙탕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 하면 세상의 독보적인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400명이 함께 있었던 그 흙탕물에 발을 담그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훌륭한 인격의 온전한 리더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모시켜 나가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후배 한 명, 공동체 생활을 했던 후배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공동체 대학 시절에 공동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는 나머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겼는지 엘모 그룹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 내냐? 자기는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자네의 장점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소그룹 리더를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저 조장했는데 사람과 사람, 조언과 조언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건 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해가지고 선교 같이 가자, 전도 같이 하자, 이런 거 저 자신 있습니다. 저를 인사부에 발령시켜 주십시오. 이 친구 됐어요. 인사 담당자가 너무 황당해서,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면접 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이 많은 공동체 속에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400명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비전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그냥 왕이 되는구나 싶었던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어떤 비전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왕이 되면 된다라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환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구나. 곳곳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한탄하는 사람으로 쌓여 있구나. 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개혁해야 되겠구나. 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다윗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이제 400명이 함께 꾸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동굴 속에서 유명한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구나.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그리고 우리 400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새벽을 깨울 것이다. 개인의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라는 그 지극히 이기적인 비전만 가지고 있던 다윗이 이제 민족을 향한 이타적인 비전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비전,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대안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과 같은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임재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가라.